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코백스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이 코백스라는 기구로부터 북한도 100만 명분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무상 또는 누군 가격에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코백스 백신 지원 계획을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7개 국가들이 이 기구에 7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미국이 절반이 넘는 40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고 하죠. 북한은 미국을 식량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미국이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승량이인지는 인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요.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북한 당국이 세계적인 은행 강도로 지목이 됐습니다.
아, 네.
다른 나라 전산망에 침투를 해서 국제금융체계를 공격을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 은행이나 기업에까지 침투를 해서 돈을 훔치고 있어서 전 세계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이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네. 이거 보도 내용 봤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거는 범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고. 근데 이게 북한 당국이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공소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뭐 죄나 그 죄에 대한 그 근거, 법 그리고 피의자 인적 사항,
네.
범죄 사실 요지 이런 게 요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인데 여기에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해커 31살 전창혁, 27살 김일, 36살 박진혁의 범죄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금전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뭐 큰 범죄 같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듣고 계시면서도 이게 보통은 인터넷을 거의 사용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해커라는 것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 컴퓨터 전문 지식을 이용을 해서 남의 정보 체계에 침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좋은 일을 하면 또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요.
네.
나쁜 일을 하면 블랙 해커 또는 크래커라고 합니다. 영화 뭐 보신 분들은 이런 해커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화이트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 소속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의 이런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블랙 해커는 말 그대로 범죄적인 행위를 하죠. 근데 북한은 후자적입니다.
이 방어는 안 하고 네. 계속.
검은.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정보를 빼오거나 전산망을 공격을 해서 돈을 강탈하거나 심지어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가 지금 인터넷 없으면 잘 안 굴러가잖아요.
네.
뭐 무기도 그렇고 전력, 뭐 전차, 심지어 자동차도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해커들의 공격이 정말 많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가지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도에 나온 거는 그 은행을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네.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은행을 공격을 한 건가요?
일단 공소장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정말 나라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을 비롯해서 메이코, 폴스카, 파키스탄, 웬남. 웬남은 또 동맹국가이기도 했는데 뭐
네.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려서 공격을 했고요. 이게 피해액수도 큰데 2014년부터 5년간 강도짓을 한 거죠. 강탈을 시도한 금액이 무려 13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돈을 찾아야 이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데 돈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나 봐요. 아. 이 13억 중에 일부 돈을 찾은 것 같은데 한 거의 2억 달러 정도를 북한이 빼는 것 같다. 이걸 이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크게 빼돌린 돈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을 해가지고 빼낸 돈인데 2016년에 8,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9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고 파키스탄 한 은행에서 610만 달러를 훔쳤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자동 현금 인출기 있잖아요.
네네.
뭐 카드나 통장 넣고 돈을 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ATM 기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전산망에 침투를 해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아니어도 돈을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그 캐나다 사람이 이 북한 해커를 대신 해가지고
네.
그 무인 현금 인출기 가서 돈을 찾아서
아.
이거를 또 쓸 수 있게 세탁을 합니다, 돈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의 배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노려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시도한 금액은 13억 달러라고 네. 하셨는데 지난해 북중 무역액보다도 훨씬 많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물론 이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북중 무역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해 북중 무역 총액이 약 5억 4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죠.
그렇죠.
한 거의 3배 가까이 네. 되겠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드렸지만 북한 해커들이 돈을 강탈을 했는데 일단 찾아야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찾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걸 빼돌린 건 또 확실합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여러 계좌로 이렇게 분산을 해놓기 때문에 전 세계 은행이나 회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이나 기업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도 공격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미래의 화폐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뭐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꼭 그 눈에 보이는 현금은 아니지만 인터넷망을 통해서 거래도 하고 차도 살 수 있고
네, 돈처럼 사용할 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거 주면 뭐 옷도 사고 뭐 이렇게 가능한데 북한 당국이 이제 이 암호화폐가 2017년부터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막 뜨게 됩니다. 그때 이때부터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본격 공격을 해서 돈을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에 뉴욕 금융기관에 침투를 해가지고
네.
이 전자지갑,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개설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이렇게 지갑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걸 털어서 한 1,100만 달러를 훔쳤고요. 그리고 슬로베니아 기업에서는 7,5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쳤고 인도네시아 기업에서는 한 2,500만 달러 정도를 훔쳐가지고 무려 1억 1,200만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전산망을 해킹을 해가지고 빼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진짜 강도죠. 뭐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뭐 기업이나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를 지금 강탈해 갔다라고 하게 되면 참 걱정이 되네요.
한국도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거 진짜 강도짓인 거잖아요.
네.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법무부에서 밝힌 이건 내용인데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이 금융 공격을 통해서 정권 유지에 필요한 비용,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이 돈줄이 됐던 여러 가지 뭐 무기 수출이랄지 이런 게 다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북한 해커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통해서 해외 돈을 지금 강탈하고 있다는 게 미국 법무부의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이런 강도 행위를 유엔에서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해커들이 좀 많은데 뭐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이번 그 지목한 세 명 외에도 여러 해커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다양한 그룹을 꾸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가 나올 텐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탈취한 금액이 3억 1,4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이게 이제 유엔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와, 정말 억소리 나는 돈을 강탈해 가고 있는 건데 뭐 국가나 기업들 좀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주의보를 전 세계에 발효를 했습니다. 뭐 물론 미국도 대상인데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안보 기관 시설 안보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 CISA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 수사국 FBI 그리고 미국 재무부 이 세 기관에서 함께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의 해킹 그룹과 라자루스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그 합동 주의보를 발표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주의보의 내용에 보면 북한의 해킹 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 중국, 독일 등 이 30개국 이상의 조직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이 금융 봉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그거를 내려받기를 하면 이제 그 정보나 이런 돈을 빼갈 수 있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의하라는 그 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다 사이버 범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려면 사실 고도의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죠.
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이 사이버전 공격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미국, 중국, 러시아에 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이 사이버전 인력이 6,800여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단급 정도 됩니다. 4단급.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2013년에 3,000명이었는데, 2018년에 파악했을 때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을 늘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 산하 연구단체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제 이게 이제 부대를 나름 구성을 했는데, 북한 정찰총국의 3국, 121 부대라고 하는 사이버 지도국이 있고 여기 하부 조직의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이 중에 국제 금융 체계를 공격을 해서 돈을 훔치는 외화벌이 역할을 하는 부대가 180 부대다. 뭐 이런 내용도 뭐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머리 좋고 네.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발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 평양에서 좀 국방 관련 대학 나온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친구도 지방 1고등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 말로는 뭐 중학교 때 학교에서 1, 2, 3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애들을 뽑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해커를 만든다고 해요. 그 대우도 최고급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가르치고 뭐 대학교 해서 해커들을 선발해가지고 정찰총국이나 이런 주요 해커 부대에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기 영재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북한의 수재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서 결국에는 시키는 일은 강도짓을 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은행 강도짓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 사이버 공격이 주목을 받았던 게 2009년에 그 인민군의 정찰 총국을 신설을 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는데 정찰 총국 신설 직후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한국과 미국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걸 77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 청와대나 뭐 국회나 미국 그 주요 기관 전산망이 있단 말이에요. 네.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접속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 전산망을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는데 이때 막 다 마비가 돼서 홈페이지가 안 열리고 그리고 2013년에도 공격을 했거든요. 이때는 언론사랑 금융기관 전산망을 공격을 해서 또 마비시켰어요. 한국의 KBS나 그리고 저희도 좀 피해를 좀 입었거든요. 저희랑 같이 협력했던 KBS 작가님 그 컴퓨터가 돼가지고 대본이 날아가는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그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받는 이 사이버 공격이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하루 평균 160만 건 달하는데 이 중에 90%가 북한 소행으로 분석된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북한에 이런 해킹하는 사람들이 여러 제약회사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 코로나 왁진 관련한 회사거든요. 여기에도 공격을 좀 가한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 이러면 이럴수록 참 정상이 아니라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 게 이런 이유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수록 또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이 돼 갈 거고요.
네.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인터넷을 거의 못 하는데 북한의 네. 사이버 공격 역량은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가 한 2만 명, 전체 인구의 0.1% 정도 사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 전력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일종의 비대칭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 공격 그리고 핵 전략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 사이버 역량이 강화됐고요. 특히 이제 현대전은 사이버 전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 이런 게 활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역점을 두고 네. 집중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역량들을 키워온 거죠.
네, 북한 당국의 이런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사이버 공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이 17일 정례 회견 때 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북한의 악의적인 이 사이버 활동도 우리가 신중하게 평가하고 주시하는 사안이고 북한의 이 사이버 활동이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법무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을 맞은 시점에 지금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공소장을 통해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이런 건 앞으로 이제 북한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뭐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원칙을 좀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적인 은행 강도로 전락한 북한 당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미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있지가 부릅니다. 달라 달라.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동포사랑. 우편함에 동포사랑 잡지가 왔다. 올 들어 첫 잡지다. 이번 호엔 무슨 소식이 실렸을까 궁금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포장을 뜯으니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으로 채워진 표지가 보였다. 눈은 똘망똘망했고 강인해 보였지만 그에 비해 부드러운 미소와 단아한 자태가 인상 깊었다. 이 여성은 무슨 일을 잘해서 잡지에 실렸을까 생각하며 첫 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정인성 이사장의 새해 인사가 실렸다. 올해도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였다. 우리 탈북민들의 새해 인사도 실렸다. 모두들 새해 이루고 싶은 꿈과 바람들, 그리고 건강한 날들을 기원하고 있었다. 다음 순서는 탈북민 정착 이야기다. 맨 처음으로 피부관리사 이은미 씨의 이야기가 실렸다. 잡지 표지 사진이 붙은 바로 그 여성이다. 고향이 함경남도 북청인 이은미 씨는 한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여러모로 애써왔다고 한다. 조선소에서 배 제작에 필요한 부속을 절단하는 일도 해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힘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문직을 찾기로 결심하고 피부관리사가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좋아하는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기에 은미 씨는 부단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지금은 고객이 신뢰하는 피부관리사로 성장했다고 한다. 참 멋지다. 대한민국에 온 고향 사람들의 정착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면 왠지 내 자신이 뿌듯해진다. 그리고 잡지에 실린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나는 정착 이야기를 들으며 나 자신을 가다듬기도 한다. 재작년 어느 호에는 함경도 고향의 맛을 살려 된장을 담그는 명인의 소식이 실려 된장을 배달해 먹기도 했었다. 오랜만에 고향 된장 맛을 느끼며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고 보면 동포 사랑이 탈북민들의 정착 생활에 은근히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다. 정착 지원은 물론 은행이나 금융, 법률, 의료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준다.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아도 경우에 따라 지원도 해주고 또 장애를 가졌거나 중국 출생 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준다. 특히 북한과는 다른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법률 상담 전문 창구까지 마련해 탈북민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동포 사랑. 아주 얇고 작은 수첩 같지만 한국에 정착한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잡지이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나라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유럽으로 한번 가보죠. 루마니아입니다.
북유럽인가요?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죠? 루마니아.
북유럽인데. 루마니아를 뭐라. 네.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외국계 이름들을 잘 많이 몰랐어요.
로무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 로무니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로무니아. 유럽의 남쪽, 그러니까 동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당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루마니아 공화국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남쪽이니까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있고요. 동쪽으로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고 서쪽에는 헝가리, 세르비아 이렇게 있습니다. 웽그리아죠, 웽그리아. 예. 그리고 남쪽으로는 도나우강을 끼고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가 많네요.
네, 그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포기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2004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했고요. 2007년에는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수도는 부쿠레슈트입니다.
아, 수도가 부쿠레슈티. 이름 어렵네요.
또 어렵죠? 네.
루마니아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거죠?
네. 사실 그 예전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제국 등 연합군이 이 오스만 제국, 연합군,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제국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크림 전쟁이라는 건데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1800년대 얘기인데 그때 그 틈을 타서 1858년에 자치권을 획득을 하고 1877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뭐 78년에 공식적으로는 78년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루마니아 왕국이다 해가지고 아예 승인을 땅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독립 국가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루마니아가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한자어로는 추축국이라고 하는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쪽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했잖아요. 2차
네, 그렇죠.
세계 대전 때.
예.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연합군이 있는데. 여기에 가담을 했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편에 루마니아가 가담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세 나라가 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패전했어요. 진 나라들은 연합군이 그 나라에 이제 막 들어오고 진주를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조선에도 한반도에도 당시 일본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잖아요.
네.
연합군이 이기니까 일본 제국이 물러가고 여기에 연합군이었던 소련과 미국이 들어오는 것처럼 루마니아에는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제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194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점령을 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파리 조약에 따라서 북쪽 땅을 또 소련에 떼줘요. 소련이 일부 땅을 가져가 버립니다.
아...
그리고 소련의 영향력을 아무래도 받게 되니까 북한과 똑같습니다. 여기도 1945년에 공산주의들이 주도하는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아, 그럼 이때부터 사회주의
그렇죠. 소련의 점령 때부터 사실상 사회주의 나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2차 대전 이후에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
연합국이 지배하면서 사실 소련 제국의 영향하에 들어가 버린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1946년 총선거를 이제 했는데 내각이 구성되어서 총선거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초창기에는 농민당이라는 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때 공산당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농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이 소련과 공산당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농민당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았나
공식적인
봐요.
공산당과는 다른 당이었나 봐요. 그래서 농민당이 승리했지만 공산당과 소련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다음에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당시 소련을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은 흔합니다. 몽골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당시에는 그렇게 그렇죠. 사회주의 그 체제를 옹호하고 네네. 그쪽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 나라별로 그런 나라가 많을 수는 없었겠죠. 소수였을 텐데
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럴 텐데 어쨌든 소련에 지배해 있던 나라들에서는 그냥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가처럼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루마니아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1947년 소련군에 의해서 최후의 국왕 미하이 1세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48년에 공산주의 국가인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네, 이 북한에서도 루마니아의 지도자 차우셰스쿠
이름도 어렵죠. 루마니아 발음이 어려워요.
차우셰스쿠를 북한에서 어떻게 발음을 했었는지 비슷한 발음으로 했던 것
그러게요.
같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지도자입니다.
네네.
이 차우셰스쿠는 언제부터 루마니아의 지도자가 되는 건가요?
이제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1945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 근데 이 루마니아 차우셰스쿠는 48년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직후부터 지도자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친소파로 있다가 65년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9년까지 근 한 4, 5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보면 외교 노선은 차우셰스쿠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소련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면서 소련의 위성 국가를 거부하는 노선을 또 내세웁니다. 근데 당시에 이거 루마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일단 사회주의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소련의 위성 국가 형태로 있다가
네.
대부분 그 뒤로부터는 소련의 간섭을 비판하고 자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다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고 북한도
네.
있었고 루마니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진영의 군사블록 해체를 호소하는 그런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소련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립하지 말자 뭐 이런 노선도 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78년에 중국과 반소 노선 구축을 시도했는데 이것 때문에 소련과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노선을 펼쳤었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건 71년에 북한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거는 기록 영화를 통해서 언뜻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고 북한 체제를 모방하기도 했다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네네. 이 차우세스쿠는 이제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특히 반소 노선을 강력하게 주창했던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서 루마니아도 어차피 자기도 내정 간섭 반대하고 이제 소련의 위성국가 거부하는 자주 노선을 걷고 싶었잖아요. 이 나라들의 여러 가지 체제라든가 정책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모택동의 중국으로부터는 문화대혁명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홍위병 같은 경우 막 엄청나게 많은 홍위병들이 모여서 모택동 사상을 지지하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국가를 획일화하는 그런 정책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김일성에게는 개인 우상화 정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라든가 민족의 태양이라든가
김일성 가리키는
이런 구호를 보고 그것을 이제 따라서 모방하기도 했었습니다. 재밌는 게 주체 사상에 관한 서적도 루마니아어로 번역해서 보급을 했고요. 김일성이 북한의 어버이 수령, 민족의 태양 이런 구호를 내세우니까 자기도 그 구호를 개발했는데 루마니아어로 콘두커토르 이건 이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기도 지도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카르파티아 산맥의 천재. 이제 카르파티아 산맥이라는 게 루마니아 대표적인 산인가 봐요. 그러니까 백두산
네.
같은 거죠.
그런 건가 봐요.
백두산의 뭐 위대한 장군 뭐 이런 것처럼
네.
카르파티아 산맥의 천재 이런 걸 이제 본따 가지고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기도 했고요. 차우세스쿠의 근데 개인 우상화는 문제가 있었어요. 루마니아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버이 수령, 민족의 태양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은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바로 북한으로 왔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 그러니까 봉건 사회의 잔재가 꽤 있었습니다.
네, 네,
특히
네.
그 북한의 유교사상 같은 경우 부모를 공경하고 왕에 충성하라고 가르치는 유교사상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네.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북한 주민이 익숙하다 보니까 어버이 수령, 민족의 태양, 뭐 장군님 얘기해도 큰 거부감이 없었어요.
예,
북한에서.
맞아요.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예. 조선시대 그런 어떤 잔류가 유교사상이 강하게 남아있었으니까요. 근데 루마니아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루마니아에는 그 직전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나라였고,
네.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의 문화가 강한 루마니아였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위대한 지도자, 막 무슨 민족의 태양, 무슨 산맥의 천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상화가 거부감이 너무 들고
거죠.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차우세스쿠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도자인데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네, 네. 이 차우세스쿠도 인민을 강하게 탄압한 독재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제 소련에 맞서서 자주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외교 노선을 펼쳤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테러, 독재 이런 걸로 일관을 합니다. 그래서 친위대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호위사령부라든가 그다음에
네.
뭐 인민보안성 같은 이런 친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민들을 탄압하고요. 도청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감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은 대단히 무능했어요. 원래 루마니아가 농업국가였는데
네.
사회주의 노선에 보면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려면 소련 같은 경우 중공업 정책
네.
우리는 공업으로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런 노선을 막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아주 무리하게 공업국가로 바꾸려고 시도를 해요. 그때 외국인 진빚이 110억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이분은 여기저기 좋아 보이는 네. 건 다 따라하려고
그렇죠.
시도했네요.
따라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현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이게
네.
이제 사회주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일 텐데.
이게 독재여서 그랬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조금
그렇죠.
더 거기에 맞는 정책을
그렇죠.
냈더라면.
자기가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질
네, 그러니까
걸로 생각했던
말이에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빚을 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수입 중단. 우리는 수출만 하자. 빚이 늘어나니까 우리 수입하면 빚 더 늘어나니까 수입하지
네.
마. 우리는 수출만 해. 그런 극단적인 무역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인민들이 생필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자기 나라 다 생산 못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기업이 돌아가려면 원자재 필요한데 그거 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다시 인민들이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루마니아 경제가 극심한 침체와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자를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소련이 무너질 때쯤 루마니아 사회주의도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차우셰스쿠가 공산당이 무너질 때 처형당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 90년, 91년 되면 소련이 큰 혼란에 빠지잖아요.
네.
이런 소련의 혼란은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던 동유럽에도 그대로 찾아옵니다. 이 루마니아에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당시에 자유주의 운동 같은 거, 이런 체제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막 급격히 동유럽 쪽에 일어나요.
네.
소련에도 일어났지만 그래서 1989년 12월 17일 날 헝가리계 목사가 막 이렇게 자유주의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심지어는
됐군요.
수도인 부쿠레슈티까지 이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게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 대응할 때 여기다 사격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나.
총을 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밀려고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군대 내에 그 일부 사람들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주민의 편에 서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차우셰스쿠 친위대하고 나머지 군대하고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아주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니까 직감적으로 차우셰스쿠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 광장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도망을 칩니다. 근데 헬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해외로 헬기 조종사가 이거 뭔가 안 좋고 뭐 기계가 어떻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도망을 친다는
네.
걸. 그래서 못 도망가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헬기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차로 도망치다가 농업박물관이라고 하는 시골의 어느 농업박물관이라고 네. 하는 곳에 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업박물관을 관리하던 부부가 우리가 숨겨둘 테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 문을 밖에서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경찰에 신고되고 나서 4일간 감금되고 나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바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부쿠레슈티에서 시위가 있고 총격전이 있던 게 21일인데 차우셰스쿠가 잡히고 처형당한 날이 25일입니다. 4일 만에. 4일 만에 오후 5시 30분 초등학교 네. 벽에 두 부부, 차우셰스쿠와 차우셰스쿠 부인을 세워두고 150여 발의 총탄을 맞고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 4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이고.
그 4일 전에는 누구도 네. 그런 일이 벌어질 걸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마치 영화처럼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1991년 결국 민주화가 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지고요. 근데 공산주의 정권 무너졌다고 해서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들어선 건 아니었고요. 7년 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막 시위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 1996년에 시민 후보인 콘스탄티네 네스쿠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공산주의 정권의 종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작이 됐습니다.
네. 최근 루마니아의 지도자는 누군가요?
네. 최근 루마니아 대통령 지도자는 총리에는 국민자유당이라는 당이 있나 봐요. 그 대표인 루도비크 오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총리를 맡고 있고요. 대통령은 2014년에 선출된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루마니아의 경제 수준도 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것만 살펴보죠. 1인당 총소득을 보면 13,000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 52위 수준입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급격히 성장한 소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성장률은 네. 매년 4%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괜찮은
그렇군요.
편이죠.
이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이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세요.
루마니아는 자동차와 농업, 이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루마니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 산업인데요. 포드사라든가 다치아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량은 약 1년에 한 4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만 해도 대략 600개 부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왜 핵심이냐. 루마니아 총 수출의 44%, 수입의 37%가 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차로 먹고 사는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몰랐어요.
네. 그리고 농지 면적 같은 경우가 전체 국토의 한 60%예요. 그래서 농지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10% 정도 되는데 옥수수, 밀, 보리 이런 거 많이 생산을 하는데 어쨌든 이 농업도 루마니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루마니아의 임오저벌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20세기 성악의 시작이 엘리코 카루소였다면 마지막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였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세계적인 테너 가수입니다. 테너는 성악에서 가장 높은 음역을 내는 남성 고음 가수로 파바로티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카루소는 파바로티의 선배 가수인데요. 그는 세기의 황금 목소리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성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카루소는 1873년 이탈리아 나폴리의 빈민가에서 일곱 남매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창고 인부였던 카루소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음악 교육은커녕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생각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 카루소는 10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죠. 큰 극장에서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저녁 시간에 몰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음악 수업은 15살 때부터 비로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성악 가수의 꿈을 잃지 않았던 카루소. 그가 18살 되던 때였는데요. 카루소는 나폴리의 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탁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루는 베르지네가 스파게티를 먹다가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카루소의 목소리에 탄복했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베르지네가 카루소를 불렀습니다. 자네를 지도하고 싶으니 나를 한번 찾아오게. 그렇게 해서 카루소는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스승복이 있었는데요. 신인 테너 가수가 된 이후 지휘자 롬바르디를 만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롬바르디는 카루소에 맞는 창법을 제안하고 그에게 많은 무대를 맡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카루소의 가창력과 목소리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카루소의 인기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가 30살이 되던 1903년 세계적인 성악 무대인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섰습니다. 이후 그의 절정기가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의 출연료는 백지 수표에 자신이 액수를 써놓을 정도였죠. 1904년에 제작된 카루소의 노래를 담은 음반도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큰 극장에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꿈이었던 카루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청하의 걸어온 길에 꽃밭 따윈 없었죠.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